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증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 어느 곳에도 증오의 피난처는 없어야 하며 우리는 증오를 멈추기 위해 함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지난 16일 아시아계 여성 6명 등이 희생된 애틀란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인종 혐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토착주의 등 여러 형태의 편협함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며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밝혀내고 철폐해야 하는 인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조직적 인종주의와 흑인, 원주민, 라틴계, 아시아계 미국인 등 유색 공동체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는 일상적인 노력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버마 로힝야족, 중국 위구르인 등에 대한 끔찍한 처우와 세계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어떤 인종적 차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벨기에를 찾아 유럽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25일까지 머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EU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23일과 24일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해 나토 향후 10년의 비전을 제시한 나토 2030 구상과 중국과 러시아, 기후변화, 사이버, 에너지 안보 등 상호 공동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서 대서양 양안 동맹을 강화하고 나토를 통해 동맹국과 관계를 복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의를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15일과 18일 일본과 한국 방문 뒤 인도를 찾았으며 이어진 아프간 방문 일정은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수도 카불에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등 아프간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아프간과 무장반군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진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평화협상과 증가하는 폭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5월 1일 철수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며 협상을 통한 분쟁 종식을 위해 높은 수준의 폭력을 낮추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오늘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과 왕이 부담은 이 기간 회담을 열고 양자 관계와 지역 국제 공동 우려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현지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현재의 국제 무대에서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이런 논리를 사용하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활동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와 소통하기 위해 자체적인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SNS 계정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영구 정지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제이슨 밀러 선임 고문은 어제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2, 3개월 안에 소셜미디어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이미 여러 회사와 접촉했으며 현재 새로운 플랫폼 구성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등 호주 동남부 연안 뉴사우스웨일스주에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시드니에서는 어제 연중 최대치인 4.4인치 11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호주 동부 연안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지난 6일 동안 3월 평균 3배에 이르는 35인치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새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그것이 북핵 협상 재개에 직접적 변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국무부 2020 인권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코로나 이동 문제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점, 한국 보고서에서는 대북 전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재개해야 한다고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최고는 8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도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공개 처형과 납치, 정보 차단 등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한국인권보고서에선 대북인권활동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020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OA가 확보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이 다양한 인권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강제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비독립적인 사법부, 사생활 침해, 강제노동 등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상황을 담은 지난해 보고서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내부 이동이 매우 어려워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 10월 보고서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인해 외교관과 국제기구 등이 북한 내 활동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권위주의 국가라면서 가장 최근에 열린 선거는 2019년 3월이었지만 자유롭지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보위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각 보위기관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권한과 책임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위 기관들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 정권 혹은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수사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반 주민들의 경우 국경을 넘다가 붙잡힐 경우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되고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중국 국경 지역을 방문했다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는 사례와 납북된 한국 국군 포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비정부 기구들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전쟁 이후 2만 명의 민간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 발간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We have seen diplomacy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s.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가 핵과 미사일 협상을 위해 희생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매년 철저하게 조사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임무를 단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의 대북 인권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무부는 2020 한국인권보고서에서 일부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둔 일부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주도의 두 비정부기구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을 취소한 사실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 25개가 통일부에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통일부는 일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한 반면 일각에선 북한 인권활동 단체들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과 한국인권보고서와 관련된 BOA의 질문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we actually have not yet rolled out our human rights support. We'll actually, hopefully that happens soon, and we won't again get ahead of that. And you'll have an.
포터 부대변인은 아직 인권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논평은 피하면서도 미국은 국제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보호와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가 미북 간 북핵 협상 재개에 직접적 변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방한에서 연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니 장관은 17일 미한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인 관대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8일 미한 외교 국방장관 간 이른바 2+2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블링컨 장관의 이 발언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서방 국가를 향해 인권 범죄자의 인권 타령이라고 반발하면서 서방의 인권 유린 실상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초미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새 대북 정책에 인권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보편적 원칙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 중심의 국제연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권 문제 부각이 북핵 협상의 직접적인 변수가 될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비판은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핵 협상에 직접 영향을 준 적은 없었다며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이번에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제재 차원에서 즉 북한을 협상으로 인도하고 미국이 원하는 협상의 틀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지 인권 문제가 협상 틀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기는 즉 어젠다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별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인권 관련 법 개정 등의 보통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일부 조치들을 취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인권 문제는 여전히 북한 체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으로선 이 문제가 쟁점화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핵협상 재개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 처형도 전혀 줄지를 않았고 권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인 공포 정치를 취한 측면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정은 체제로서는 상당히 아프면서 그렇다고 공세적으로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기도 어려운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에 상당히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만일에 미국 쪽에서 인권 문제를 전면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비핵화 협상에는 상당히 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 측에 철회를 요구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 주둔이나 미한 연합훈련 또는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권 문제 비판은 비중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인권 비판을 문제 삼아서 핵 협상을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협상이 전개된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도 주변 문제가 핵 협상을 방해하게 놔두도록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큰 범위 내에서 인권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격화가 북핵 협상 재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미국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문제와 홍콩, 타이완,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 홍콩과 타이완 모두 분리할 수 없는 중국의 영토라며 미국의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부 나라들이 신장 지역과 홍콩 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과 북중 관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북 핵 협상의 잠재적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는 결국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중 간의 협력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면서 제재 완화를 얻어내겠다는 그런 셈법보다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핵을 공고화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만들 가능성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조만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내부 검토 중이며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북한과 비핵화 대화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되 결의안에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북, 남북 대화 재개를 우선순위에 놓고 대화 재개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들은 거론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될수록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현해야 한다고 랜덜 슈라이버 전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리처드 하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북핵 합의와 관련해 주고받기식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덜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recreate a maximum pressure campaign directed at the DPRK. But resist providing the early and quick diplomatic off-ramps.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사임한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19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대북 정책을 제안하면서 너무 빨리 외교적 진입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would also mean dealing with the DPRK as a de facto nuclear state and all that that entails with deterrence and counter non-proliferation, while still pursuing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에는 여전히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억지 태세와 비확산 대응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이 같은 제언을 하며 동시에 북한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이날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고를 개선하고 있고 전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 이런 위협을 줄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치의 멋진 표현인 전략적 인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미국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대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보다 중간 수준의 접근 방식이라며 무언가를 위한 무언가식의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나리오에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은 실험을 중단하고 무기고를 제한하는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이는 장기적 목표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역내 전략 중 하나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스 회장은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공식화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quad is important, but to try to formalize it, I would argue, would actually risk it.
특히 인도는 전략적 독립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반중전선에 기미가 있는 모든 것을 피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스 회장은 이어 더 넓게 보면 북한과 중국 관련 여러 문제 등 역내 다양한 종류의 도전 과제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 방식의 특징은 유연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후 수십 년 동안 가장 도전적인 지역 중 한 곳으로 인식하고 이 지역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일본과 한국을 조기에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한 도전 과제인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 그리고 미한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 설명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안서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미얀 외교 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7일 미얀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말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화상연설에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면 한국의 정우영 외교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완전히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당당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양측의 입장 차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미얀 외교 국방장관 공동 성명에는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번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11일 블링컨 장관과 정우영 한국 외교장관의 전화 통화 이후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미한일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여한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18일 BOA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당시 협상에서 처음 사용된 문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미북 양측 모두 관련 조치를 밟아 나가자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국제사회가 20년 가까이 한반도 비핵화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행정부 때도 간간이 쓰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차 미북 정상회담 뒤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와 각종 국제협약에도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사무소 소장은 이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외교적 문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외교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더 강경한 접근을 하려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은 한국에 제공되는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핵 위협을 제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용어에 대한 논란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요구하는 문구를 고수하지 못하고 북한 측 용어를 수용하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앞으로 협상의 기반은 모든 북한의 핵무기와 프로그램뿐 아니라 유엔 결의들이 요구하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이 미한 미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분담금 산정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미군의 역내 주두는 대체로 국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행정부에 대한 회계와 감사, 정책 평가를 관장하는 의회 산하 기관인 회계감사원이 2016년부터 4년간 한국, 일본과 맺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17일 공개했습니다. 부담 공유,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에 관련된 혜택 및 비용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의회가 지난해 국방수권법이 명시한 요구에 따라 작성됐으며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그리고 관련 소위원회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비용 정보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회계 기준에 따른 감사를 진행했으며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 민간 출신 전문가 9명과의 질적 조사를 통한 분석도 동반했습니다. 그 결과 역내 안전과 안보, 북한 비핵화와 비확산 증진, 일본과 한국의 방위 역량과 상호 운용성 개선, 동맹관계 강화, 재해 등 비군사 부문에서의 유사시 긴급 대응,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 증진이라는 6가지 항목에서 미군 주둔에 따른 미국의 안보 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미군의 일본과 한국 주둔을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209억 달러, 134억 달러를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이 부담한 직접 비용은 일본이 126억 달러, 한국이 58억 달러였다며 한국의 경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건설, 보급, 노동비용 등에 들어간 25억 달러를 합한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군에 증원된 한국군인 카투사 관련 비용과 기지 주변 환경 조성비, 미군기지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료 손실 지원, 관세, 도로 통행료 등의 면세료 지원은 이번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병력 수를 줄인다고 해도 전체적인 미국의 부담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주한미군 병력이 다른 곳으로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분석을 통해 나온 6개 결론에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소수 의견도 함께 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역내 안전과 안보 관점에서 미군의 주둔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설문에 응한 9명의 전문가 가운데 2명은 중국과 북한의 잠재적 선제 타격에 따른 전진 배치 병력의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목표 증진과 관련해서도 2명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목표에 일본보다 한국이 덜 동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영문 외에 한국어와 일본어 요약본도 함께 정부에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다이아나 마우러 회계감사원 군구조 작전문제 담당 국장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글과 일본어 번역 요약본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의외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e knew there would be a lot of interest in the results of our work in both of those countries. And so we thought it was important to have a translation.
또 마우러 국장은 보고서에서 명시한 분담금의 간접 비용 산정의 한계와 관련해 동맹국의 간접 비용뿐 아니라 순환 배치 비용 등 미국의 간접 비용 또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did not want to take a position on SME negotiations. We did not want to take a position on, well, how many troops should the U.S. have in South Korea?
마우러 국장은 회계감사원이 초당적 독립기관이라며 최근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나 주한미군 숫자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질적조사에서 인용한 미 행정부 관리들이 이번 행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입장 차이를 떠나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다른 미군기지 이전 사업인 토지 관리 계획의 경우 총 예상 비용이 33억 달러에 달한다며 사용하다가 남은 이전 분담금 미집행금에서 상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우라 국장은 미집행금의 대체성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추론이 가능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현금 지불 등 직접 비용 분석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에서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낸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미 집행금 8억 5천만 달러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최근 VOA에 관련 보도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미 집행금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범위 내에서만 적용을 허가하는 대체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연도의 건설 부문 등의 한도를 넘어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미집행금 활용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외교 안보 수장의 일본과 한국 순방은 바이든 정부가 아시아 지역과 동맹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행사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visits to Japan and Korea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comports with the president's new interim national security guide.
해리스 전 대사는 두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과 동맹 중시 기조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나라들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리스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앞으로 5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나 바이든 정부가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시점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며 서두를 수 없고 한국군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볼 때 올해 안에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biggest threat the United States faces, the most imminent threat, is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 characterize the PRC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은 북한이며 중국은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미한 연합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준비태세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바꾸는 것은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 임기 마지막 회의에 유산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구했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의 제재가 아닌 유엔의 제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not the time to relax sanctions. And I believe that we should not offer sanctions relief as an inducement.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고 협상 유인을 위해 제재 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제재 완화가 협상의 결과가 될 수는 있지만 너무 빨리 제재 완화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온 것은 제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빅터차 CSIS 한국 석좌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바이든 정부가 매우 조기에 가장 높은 급에서 동맹들의 헌신을 보여준 매우 강력한 첫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우 좋은 출발이지만 미국과 한국 간 긴장 요인도 있는데 특히 북한과 중국과 관련해 이견을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There clearly are some tension points, I think, you know, over how they both talked about North Korea and how they talked about China. This whole question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versus denuclearization.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차 석좌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바이든 정부의 정책 검토가 끝나고 대북 정책이 발표될 경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시간에 쫓기는 한국 정부가 조바심을 낼 경우에 미한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또 아직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성명을 바탕으로 볼 때 북한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 취임, 미한 연합 군사 훈련, 미북 간 대화 부재 등의 조건은 북한의 도발이 유력한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은 블링컨 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전념한다고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밝혀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message that the North Koreans are sending is, you know, what's been consistently what they've been saying all along, that hey, Washington, no more strategic patience stuff. If U.S. wants to engage with North Korea.
반면 북한은 블링컨 장관의 방안에 맞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되풀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것입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과 긴장 고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같다며 정책 점검 중에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거의 반세기에 걸친 양국 관계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자국민 문철명을 불법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이에 말레이시아도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9일 북한의 외교관계 단절 선언에 따라 국내 북한 외교관과 가족의 철수 명령을 내렸고 평양의 말레이시아 대사관 철수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1973년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우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한때 정기적으로 쿠알라룸푸르에 취항했고 북한 근로자 수백 명이 말레이시아에 파견돼 광산업과 정보통신 IT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북한은 또 쿠알라룸푸르에 관광사무소를 운영했으며 북한 고위관리들의 말레이시아 방문, 말레이시아 총리의 평양 방문이 이어지면서 인적 교류도 비교적 활발했습니다. 특히 2016년 말 기준 쿠알라룸푸르의 북한 대사관 외교관 수가 한국 대사관보다 많은 거의 30여 명에 달해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동남아시아 공작과 외화벌이 불법 활동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기업이 2016년 말레이시아에 세운 위장업체가 군용 통신장비들을 아프리카로 불법 운송하려다 적발됐다며 말레이시아를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 거점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비자 면제 협정과 항공기 직항로 등으로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데니스 이그네이셔스 전 말레이시아 외무부 미주 담당 차관은 과거 뷰에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관계가 우호적이었지만 양국 교역이 미미한 상황 속에 말레이시아는 얻은 게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북한만 말레이시아를 현금 획득과 유엔 제재 회피의 거점으로 삼아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나라 관계는 2017년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암살당한 뒤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북한 요원들의 사주를 받은 두 동남아 여성이 김정남을 VX 신경작용제로 암살한 이 사건에 대해 북한 정권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양국은 상대국 대사를 맞추방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이 국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인들을 외교인질로 삼자 말레이시아는 결국 이들의 송환 조건으로 김정남의 시신과 용의자 출국을 허용하면서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이후 두 나라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멀어졌지만 외교 관계는 단절하지 않은 채 대사 없이 소수의 외교관이 남아 계속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취임한 마하티르 모하맛 새 총리가 북한과 국교 정상화 재개를 공언한 뒤 이듬해 말 두 나라 고위 관리들이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말레이시아 총리가 정격 교체되면서 관계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거의 반세기 가까이 유지하던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자 대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스페인과 쿠웨이트, 멕시코, 페루,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자국 내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독일 등은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규모를 축소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멕시코는 이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 관계를 복원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BOA 취재 결과 2019년 기준 이탈리아는 6명이었던 북한 외교관이 4명으로 독일은 14명에서 7명으로 불가리아는 11명에서 9명, 유엔 사무국은 북한 국적자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엔 주재 각국 외교관 현황을 담은 블루북에 따르면 유엔 기구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 수도 2019년 27명에서 올해는 1월 기준 24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과도한 방역 조치로 평양의 20여 개 외국 대사관 중 많은 나라 외교관들과 가족, 국제기구 요원들이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북한의 제외공관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중동을 포함해 아시아 20개국, 중남미 5개국, 유럽 13개국, 아프리카 8개국 등 총 46개국의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중국 선양과 홍콩,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총영사관 3곳, 뉴욕과 제네바의 유엔 대표부, 프랑스의 유네스코 등 대표부 3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자본주의와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등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한류는 이제 북한의 일반 주민뿐 아니라 당 간부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부터 연일 주재하는 회의에서 경제난 극복과 함께 강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 사회에서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풍조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에서 11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 혁명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위협하고 일심 단결을 저해하는 악성 종양을 단호하게 수술해버릴 혁명적 의지와 결심을 천명하셨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호 조장하는 대상을 일꾼 대열에서 단호히 제거할 것이라며 중앙부터 도시군에 이르는 연합지휘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의 이런 비사회주의와의 투쟁과에 관련해 몇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북한이 말하는 비사회주의 행태가 상당히 커지고 정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본주의 행태나 남한의 노래나 드라마를 보는 행위 그리고 부정부패를 비사회주의로 간주해 처벌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문제가 됐으며 자력갱생 흐름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To the level and the intensity that we're seeing today, but this is tied in to the larger narrative of self-sufficiency.
또 다른 것은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간부들 사이에도 비사회주의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호 조장시키는 대상을 일꾼 대열에서 단호히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사회주의 행위가 당 간부들까지 확산됐다는 얘기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 정부가 돈인 게 자본주의 사회이듯이 북한도 정부가 돈이고요. 이 장마당 세력이나 간부들 모두 외부 정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간부라고 해서 반정사상부나 예외는 아닌 거고 오히려 더 간부층이 심할 수 있는 거죠.
2012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의 엄격한 통제와 사상에 치우친 문화 강요에서 탈피해 북한의 대중문화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해 7월 등장한 북한의 걸그룹 모란봉 악단이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난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 그리고 짙은 화장을 하고 레이저 조명 아래 전자악기를 연주하는 모란봉 악단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모란봉 악단 공연에는 미국 디즈니 만화 영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미국 영화 로키의 장면과 주제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체제 선전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북한 사회에서 모란봉 악단이 한국의 자유분방한 대중문화를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란봉 악단은 2015년 4월부터 화려한 의상 대신 군복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방의 음악 대신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한국동아대 강동환 교수는 지금처럼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모란봉 악단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당 8차 대회 이후에 경제 분야의 자급자족이나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올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란봉 악단을 통한 음악 공연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속 그 공원국가창단 같이 웅장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김정은 정권은 2015년을 기해 남한의 노래나 드라마 등 이른바 비사회주의 행태 척결에 나섰습니다. 그해 북한은 형법을 개정해 남한 노래를 듣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했습니다. 과거 1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에 처했던 것에 비해 처벌이 10배나 강화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12월 열린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비사회주의 현상 선멸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 법이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익과 유포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한류 유입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부터입니다. 특히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는 북한의 20, 30대 젊은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졌습니다. 함경북도 라진에 살다가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윤설미 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본 한국 드라마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죠. 처음으로 제가 봤던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습니다.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장군의 아들, 뭐 어린 1990년도 후반대 유명했던 드라마들인데
과거에는 카세트 테이프와 알판이라고 불리는 CD와 DVD를 통해 남한의 드라마와 노래가 북한에 유입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동식 메모리 저장장치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MP5, 노트텔에 담겨 한류가 북한 사회에 널리 깊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의 여성 걸그룹과 남성 아이돌 그룹도 북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탈북민 윤설미 씨입니다.
동방신기는 북한에서도 엄청 유명을 했는데 동방신기를 제가 북한에서 들을 때 각 댄스에 나는 놀랐어.
전문가들은 남한의 한류가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매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노래와 드라마는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100%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만들기 때문에 남한의 뛰어난 노래나 드라마와 경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류 열풍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는 전반대이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 작품이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단순한 거죠.
북한 당국은 이번에 비사회주의 단속을 위해 중앙과 도시군에 이르는 연합지휘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4년부터 백구 상무조를 운영해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백공구 상무라고 부르는 이 조직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주축이 된 기구로 주민들의 TV와 음악, 비디오 등을 검열, 감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연합지휘부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속을 강화해도 한국 노래와 드라마를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국동아대 강동환 교수입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남한 영상물이 유통되는 그 영화 CD나 DVD는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간부들과 그 오랜 그 커넥션처럼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어서 무조건 그렇게 단속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공제하고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20년간 계속된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 유입은 북한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은 이를 통해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더해 주민들은 물론 간부들에게까지 스며들고 있는 남한 등 외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북한 수뇌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32년 3월 22일 독일의 대문호 요한 불프강 괴테가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749년 독일 중부에 있는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난 괴테는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과학,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명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괴테는 25살 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표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주인공인 베르테르의 사랑과 절망, 고뇌 등을 담고 있는 편지체 소설로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특히 친구의 약혼녀 샤를로트를 사랑했던 괴테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발표되자마자 문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를 흉내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설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괴테는 이외에도 파우스트, 빌헬름 마이스터, 헤르만과 도로테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해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시인으로, 무대 연출가로, 화가로, 또한 정치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괴테. 괴테는 1832년 3월 22일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93년 3월 22일 세계 각국에서 제1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 해 전인 1992년 국제연합 UN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루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부족 현상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UN은 1965년부터 국제수문 10개년 사업을 벌여 세계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제47차 UN 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 선포하고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회의, 전시물,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수자원 관련 행사에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는 3월 28일 일요일 저녁부터 VOA 단파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